우리는 야곱과 같이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참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고 듣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야곱의 삶은 매우 독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을 통하여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생을 경영하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집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한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야 하는 그런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실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느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사건 초반부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이 당시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다 깨달아 알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하여서 조금 늦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 신기한 장면이 무엇이기에 야곱이 이렇게 큰 충격과 놀라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본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야곱이 본 꿈에서 본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본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꿈에 본 것은 땅 위에 한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다리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폭이 좁은 사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 사다리가 그만큼 큰 사다리였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낮은 땅과 저 높은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에는 열린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볼 때에 야곱에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그와 같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경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과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사다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저 하늘 먼 곳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가 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환상의 의미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이 환상의 참된 의미를 선명하게 깨달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그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겁하고 거짓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이 번개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이 세상의 그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닿은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버려진 채로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보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그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각을 가지게 된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혼란해서 너무 막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마음을 갈피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데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막 하고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데모를 하고 시험 거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제 선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학부에 있는 선배였는데 그 선배 형이 다가와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읽어주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극히 그 평안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그는 오로지 육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있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가운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그 헛된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과 그의 즐거움은 다 죄악된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는 말이 그에게 딱 맞는 그와 같은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 때 그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이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께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양심으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진실한 교제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하여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참되고 진실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체험은 야곱의 삶에서 정말 뜻밖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고 요행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형을 잘 말로 속여서 장작권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서 목소리도 변장하고 자신의 몸에 털을 묻혀서 눈먼 아버지에게 자기 피부를 만져보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빼앗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잡으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행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이름으로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 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기가 좋을 것이라는 것도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고 또 그 필요를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는 질서가 없고 그의 삶에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였을 때,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 자신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고 계획해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그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찾고 구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이 자랄 때에 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점점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와 같은 기발한 생각들과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지식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짧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다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이 청년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길로 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종말 때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 불식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장 지혜로웠던,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를 대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모든 인생을 궁구하고 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너의 아버지도 너의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만 주겠다. 그것이 세상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그 지혜로운 딜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환상이 주는 교훈은,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직 본성이 변화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환상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였고, 또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할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루스 땅에 이름 모르는 한 장소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처량하고 가련하고 먼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하늘에 하늘이 열려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축복된 교제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환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이 나다나엘이 정말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바꿔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죄악된 사람 야곱이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자고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선행을 아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선하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무익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몇몇까지 행한 선행보다 우리가 행한 죄악들이 무수히 더 많은데 어떻게 그 한 가지 선행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본 이 사다리는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